알아두면 힘이 되는 부동산 이슈 쉽게 풀어드립니다. 민생부동산,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따라 유독 목소리가 경쾌해 보이십니다.
아, 네네.
봄이라서 그러신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부터 짚어볼까요?
네네. 이번 주도 이제 지난주도 이제 조금 상승폭이 확대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통계를 보게 되면 이번 주도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전국은 이제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1%로 0.02%포인트 더 확대가 됐고, 이런 추세면 아마 다음 주나 2주 후가 되면 전국적으로 마이너스자 떼고 이제 상승 전환이 가능할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0.02에서 0.03%로 0.01%포인트.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지난주가 0% 보합이었는데요. 이번 네. 주는 0.02 상승 전환이 됐고요. 우리 경기도도 마이너스 0.03에서 0.00. 경기, 서울, 인천 모두 마이너스다 떼고 상승. 이게 상승이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지만 일단 마이너스다 떼고 보합으로 보합 상승으로 올라왔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서울은 0.06, 경기도는 수도권은 0.08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가랑비 어쩌듯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176개 지역을 조사하는데요.
예.
이번 주는 지난주가 53개에서 상승 지역이 이번 주는 59개, 하락 지역은 115개에서 109개로 상승 지역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하락 지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인천 송도로 가보죠. 송도 국제도시 집값 중에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뭐 대충 뭐 분석들을 보니까 GTX 호재 때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송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3주 전에 이제 송도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GTX 착공식을 하고 나서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좀 다녀왔는데, 그때 분위기는 좀 그렇게 흥분하고 집값이 막 오르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뉴스가 이제 송도 신도시가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거 그 사이에 또 갑자기 또 변화가 있나 싶어서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우리가 좀 흥분하지 말고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전용 면적 116제곱미터, 우리가 알고 있는 46평 아파트인데요. 뉴스 내용을 보면 작년 4월에 10억 7천만 원 거래되던 아파트가 최근에 12억 5천만 원, 1억 8천만 원이 올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내용을 좀 팩트체크를 해보니까요. 2022년 4월에 13억 6천만 원까지 최고가 거래가 되다가 금리가 올라서 2023년 작년 2월에 10억 3,500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그 후에 조금씩 올라서 12억 8,500에도 거래가 됐었고 12억 5천에도 거래가 됐는데, 뉴스를 보면 다 잘라내고 10억 7천에서 12억 5천으로 올랐다. 이 중요한 포인트만 딱 찍어서 이렇게 좀 자극적인 기사를 썼기 때문에 이거 좀 진짜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뭐 거래된 내역들을 빼버리고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좀 많이 올랐다라는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뉴스가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뉴스만 보고 그럼 이제 송도 집값 많이 올라. 송도 집값이 뭐 떨어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는 맞는데 갑자기 1억 8천이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헤드라인이 꼭 틀렸다는 건 아닌데
맞습니다.
한 부분만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클릭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까지 충분히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팩트체크 반드시 내용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부동산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고민하는 1순위는 학세권이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네네. 부동산 R124에서 성인 남녀 이제 5,046명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할 때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조사를 좀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저는 역세권이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 교육 환경, 학교가 중요하다라는 답변이 29.73%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두 번째가 교통입니다. 25%. 그 다음 주거 쾌적성이라고 하죠. 21%. 편의시설이 15% 정도가 나왔는데 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일반인들 상대로 이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뭐 당연히 교육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통이 더 중요합니다. 역세권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 학교가 중요하고 편의시설, 쾌적성 순으로 좀 뭐 정정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예. 이렇게 좀 바로잡고 싶고요.
예.
우리가 내 집 마련할 때 순서를 보면 이제 교통 학교 순서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또 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 이제 아파트 단지 아파트를 선택할 때 뭐가 좋으냐 어떤 요소를 보냐라고 했을 때
예.
브랜드를 본다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
40.57%가 브랜드가 중요하다.
아.
좋은 인기 브랜드 아파트일수록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
두 번째가 조경 커뮤니티 시설이 좋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단지 규모 실내, 평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또 제 생각에는
예.
브랜드 당연히 중요하고요.
예.
조경 커뮤니티 시설보다는 저는 세대수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관리비도 낮아지고요. 랜드마크
예.
아파트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예.
세대수, 조경 이런 순서로 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아주 꿀팁까지 전해주셨어요.
네네.
아, 최근에 소장님, 이 수익형 네네. 부동산을 두고 말이 많아요. 특히 이게
맞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대표적인데 뭐 경매로도 많이 나왔다, 분양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기사로도 접해지던데 얼마나 뭐 힘든 상황입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아파트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파트
네.
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은 아파트라기보단 비아파트,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전세 맞추기도 어렵고요.
예.
공실도 좀 많은 상황인데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최근에 지지 옥션에서 이제 그 경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일단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낙찰률이라고 하죠. 경매를
네.
하게 되면 새 주인을 찾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 낙찰률이 2022년 45%에서
예.
2013년 28.9%, 2024년에 25%로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
경매를 넘겼는데 네 집 중에 한 곳만 새로운 주인을 찾는 비율이 이렇게 25%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아.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낙찰가율입니다. 얼마에 감정가격 대비 얼마의 낙찰을 받느냐인데 이 부분 낙찰 가율도 점점 떨어집니다. 2022년이 88%. 그러니까 1억이면 8억 8천에 낙찰을 받았다면 최근 2024년에는 69%로 떨어졌습니다. 1억이면 6,900만 원에 낙찰이 된다는 얘기죠.
예.
경매를 받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경매 받는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은요. 2020년, 2021년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네.
대출도 안 나오고 규제도 심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투자자들이 투자는 하고 싶은데 대출이 잘 나오고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게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이 되고요. 건설회사들도 그렇죠. 아,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데
예.
이런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수요자들도 많고 또 규제도 받지도 않고 가격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공급했던 물량들이 지금 부작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오늘 총선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소장님.
맞습니다.
어쨌든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상황이 됐는데 부동산
네네.
시장 어떨까요?
일단 오늘도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네.
아는 기자분들이 이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네.
주셨는데 아무래도 총선이 지나니까 좀 궁금하긴 하죠.
그렇죠.
22대 국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물어보는데
네.
일단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당이 되니까 또 법안이라든지 또 규제가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요. 규제라는 건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규제를 하게 되고요. 집값이 또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규제를 풀게 되는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면 제가 앞서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예.
보합흐름에서 조금씩 뭐 그냥 어느 정도 살짝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규제를 할 정도는 아닙니다. 야당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규제를 하는 거는 잘못된 우리 관행 또는 잘못된 학습 효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
일들이 발생하고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총선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어느 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당이 과반을 확보했느냐, 개헌 지지선을 넘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야당이 과반을 확보했는데 개헌 지지선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1대 국회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21대 국회도 여소야대였고요.
예.
22대도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예.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법안들이 작년에도 제대로 이제 법안 통과가 안 됐는데 네. 올해도 막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부정적인 요소, 불안 요소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기준금리가 오히려 더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아.
최근에 미국에서 물가 CPI 물가지수가 좀 높게 나와가지고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되지 국회가 저는 어떤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거나 이런 일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인가요? 오늘 한국은행은 결국 또 기준금리를 동결했더라고요.
네네.
동결을
했는데 또 시그널은 좀 좋습니다. 그래도 아, 하반기에 네. 상황을 보고 미국이 인하 안 하더라도 우리도 상황을 보고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여지를 좀 남겼기 때문에
예.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하반기에 무조건 내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소장님? 아파트 청약 유사 홈페이지가 난립화해서 아파트 청약을 했다가 개인정보가
네네.
털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된다면 뭐 그래서 A 아파트, B 아파트 이름이 나오면 일단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검색 사이트에서 아파트 이름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가장 먼저 나오는 홈페이지가 공식 홈페이지라고 생각하고
아,
이제 접속을 하게
그렇죠,
되는데요.
그렇죠.
접속하게 되면 무슨 개인 정보를 입력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
최근 이게 검색 결과가 이제 돈을 주게 되면 홍보비를 주게 되면 검색 순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제 고객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뭐 전화를 한다든지 고객행위를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아.
심지어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해킹 툴을 깔아서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자동으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바로 콜센터에서 전화 오는 또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를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린다면
네.
검색을 해서 이게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게 건설사 공식 홈페이지인가 아닌가?
광고 홈페이지가 워낙 많잖아요, 사실은.
워낙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면
네.
청약 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네.
청약 사이트에 이제 청약 홈이라고 있는데요.
네.
청약 홈에 들어가서 이제 청약 일정을 누르게 되면 관심 있는 아파트들 날짜별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관심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요. 공식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청약 홈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에 등록된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누르고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검색을 하면 저도 공식 홈페이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청약 홈을 통해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건 우리가 좀 요령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 홈 반드시 들어가셔서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요 끝으로 이 최근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네네.
대출이 안 나오거나 또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서 잔금일 앞두고 이게 매수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맞습니다.
이럴 때 그럼 매도인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최선입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대출을 상환하거나 내가 이사갈 다른 집을 계약을 하거나
네.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못하게 된다. 좀 사정을 봐달라고 하면 좀 굉장히 좀 난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법으로만 보자면 민법 565조 계약금에 의한 해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돈을 낸 계약금을 낸 사람 매수인이
예.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냈는 계약금은 포기를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하게 되고요. 반대로 집주인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계약금을
예.
받았는데 계약을 안 하고 싶습니다.
예.
내가 계약을 잘못한 것 같아.
예.
안 팔고 싶어라고 한다면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추가로 그만큼의 돈을 더 주게 된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배액 상환이라고 하는데
예.
이 배액 상환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계약이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으로 하기보다는 먼저 사정을 들어보고요. 타당한 사정이고 내가 좀 기다려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4월 30일이 잔금일인데 한보 내가 여유가 돼서 5월 30일까지 기다려줄 수 있고 이 계약 당사자가 한 달 정도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좀 편의를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